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러시아 고위 인사가 밝혔습니다. 유리 우시아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고문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러 정상회담이 올해 일정에 잡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시아코프 고문은 다만 날짜와 장소 결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전날 리아 노부스티 통신에 북한 지도자는 방러 초청을 받은 상태라면서 일정과 장소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장소로는 수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가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급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자체 조사가 일주일 안에 끝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유죄라는 접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19일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사건 발생 장소인 터키로 이동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으며 메블리트 차우시올루 외무장관과도 회동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터키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우디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는 중요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제때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사우디가 카쇼기의 생사 여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우디는 관련 사실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늘 올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 가운데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중간에 신청 절차를 포기한 가운데 339명이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이들에 한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에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이주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 여부를 부여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가운데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동부 항구 도시 케르치의 한 대학에서 오늘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와 대학 관계자들은 무장괴한들이 교내 식당에 폭탄을 터뜨린 뒤 총격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괴한들이 학생들을 찾아 사살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조사 결과 철제 물질로 된 폭발 물이 교내 식당에서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13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으며 피해자들은 상당수 10대 청소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자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추계 내대제 첫날에 맞춰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을 헌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에 직접 책임이 있는 2차 대전의 전범을 봉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 관리들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한 군사연합훈련의 부분적 중단에도 양국 간 군사협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산간 지역에는 눈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럽을 순방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뒤에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길 바란다며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기를 바란다며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전날 한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약화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AP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시리아 문제를 언급하던 중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발표 내용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남아 공화당 출마자들의 당선을 돕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장소가 미국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직 장소 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직까지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시점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러시아 관리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과 엄격하고 지속적인 유엔 제재 이행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BOA에 비건 특별대표가 모스크바에서 외무부의 이고리 모르글로프,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 간 대화는 훈훈하고 우호적이었으며 많은 협력 분야를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과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엄격하고 지속적인 유엔 제재 이행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 측과의 이번 회담에서 카운터파트들에게 비핵화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고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율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문제가 안건으로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비건 특별대표는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유럽 카운터파트들과의 실무 차원 회담을 위해 러시아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것이란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밝힐 세부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발표할 회담 일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5일 이 관계자는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차원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와 파리, 브뤼셀 순방에 나선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건 대표는 동맹과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한 군사연합훈련이 부분적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양국 간 군사협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은 어려운 문제지만 진전을 이루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한 간 군사적 분야에서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됐지만 훈련과 병력 순환은 계속되고 양국 간 군사협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5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미한 연합훈련 유예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모두 알다시피 외교적 영역에서 지난 18개월여 동안 협상을 이어왔고 최근 북한에서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협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단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정찰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꾸준히 돕고 있으며 틀릴 수 있지만 아마도 5개국 정도가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 간 정보도 잘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유엔에서부터 환태평양 지역까지 대북 제재에 있어 가능한 선에서 중국과 협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두 개의 강대국이자 세계 2대 경제국인 만큼 때로 서로를 화나게도 한다면서 양국 간 관계를 생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비핵화와 평화 등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한미 간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워싱턴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야 하며 한국과 미국은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is inter-Korea dialogue must remain linked to denuclearization and South Korea synchronized with the United States. Only in this way.
이런 방법만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에 계속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 평양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i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ntinue to approach North Korea with a common voice, we can turn the commitments that were made in Pyongyang.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건 최근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여러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조야에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의 일부 전직 관리와 전문가도 남북관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평화와 비핵화의 진정성에 관해 지금까지 어떤 낙관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any ground for optimism when it comes to real peace. Real peace is as elusive as ever.
싱가포르 미북 정상 회담을 개최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계속 핵 농축 시설을 가동하는 반면 핵신고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 등은 이미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북한의 불필요한 것들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조치로 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는 결국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대의 의도에 기반해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의 교환 대상 역시 불필요한 영변 핵시설이 아닌 북한의 핵 보유 규모 등 핵 신고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he is more interested in inter-Korean reconciliation. From the alliance perspective, that's why he is trying to
이어 북한 정권이 원하는 건 부분적인 비핵화인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한미 동맹의 형태가 변화돼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한반도 상황이 12개월 전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그 어떤 조치를 했다는 진지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far, there is no serious indication that North Korea has done anything towards that denuclearization.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유익한 것이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니란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또 정상들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도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간극을 좁히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 가능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미 의회가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규류로 볼 때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해제에 집중하면서 미한 동맹이 균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Everyone should have a lot more confidence in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It's not something that's going to shake easily.
동맹에 관한 우려가 종종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있지만 미한 동맹은 기반이 강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동맹의 힘을 근본적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17일 기자들에게 한미 간 공조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를 두고 미국과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철도와 도로 관련 사항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지만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등 9월의 평양공동선언 중 여러 합의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나 유예 없이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앞서 지적했었습니다. 미 국무부도 16일 BOA에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금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랜디 헐트그렌 공화당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이 16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인권 지표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그 같은 합의의 장기적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헐트그렌 위원은 지난달 열린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인권을 포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ncorporating human rights considerations into denuclearization talks is critically important, both as a measure of good.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정권과 반인도 범죄를 자행해 국제 불안정만 계속 일으키는 국가의 선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권을 비핵화 협상에 포함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서한에서 첫 번째 조치로 현재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과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북한인권특사가 행정부에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와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뒤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 구체적인 인권 문제들과 적절한 지표들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된 우려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인 개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미국인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미주 한인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촉진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 사이의 교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도적 원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지원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확신시키면서 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예노동 수출과 노동 수용소의 착취를 통한 수익이 군사적 능력과 핵능력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끝내는 검증 가능한 조치들은 북한 군부의 불법 자금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정보 봉쇄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해 결의안과 같은 강도와 결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회의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이 강제로 복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이 최근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또다시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제재가 생존권과 생명권을 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목줄 조이기라며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서 제재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신뢰 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하지만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5일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 합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다시 한번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대해선 단호합니다.
We haven't done that.
Are you prepared to do that? What does he have to do before you?
1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찌감치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모스크바에서 북한과 함께 차관급 3자 회동을 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공동 언론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제재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들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 완화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왕이 부장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조치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모든 대화는 양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있고 일부 핵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한 만큼 미국 등 관련국도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럽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프랑스는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폐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뉴클리아리자션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Conformément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에 기대하는 구체적인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라.
일부 한국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요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비핵화가 선행돼야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59명, 단체 9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도 만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유엔 총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제재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16일 VOA에 프랑스와 영국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무역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동조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point of it is you know maybe they don't have to follow US policy exactly but they have a strong
또 유럽 국가들 스스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원하면 프랑스와 영국에 앞서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피츠패트릭 소장은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까지 9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제재 완화 등 수정을 위해서는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평양 내부 모습이 포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최신 벤츠 차량과 고가의 오토바이 등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물품들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로로 이들 사치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달 18일 20여 대의 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 부대가 호위를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들 오토바이들은 이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차량에 탑승해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일 때도 선두에 선 형태로 운행을 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모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CF모토사가 제작한 CF650G 모델과 전체적인 외형과 세부 부품들의 모양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당 가격은 만에서 15,000달러. 해당 모델은 2014년부터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지난 4년 사이에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오토바이가 지난 몇 년 사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BOA는 CF모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3주 넘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위반 가능성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exemption for small arms.
유콤 전 분석관은 과거에는 경찰이 사용하는 소형 무기와 각종 장비에 대해 금수 조치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오토바이가 북한의 경비병력에 의해 사용되는 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평양에서 여러 대의 고가의 차량이 발견된 점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에는 북한의 고위층만이 사용한다는 727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단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이 중 차량 행렬 중간 부분에는 꽤 최근인 2017년에 생산된 E350D 모델 차량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차량의 앞뒤로 각각 2012년 E클래스 차량과 2009년 S클래스로 추정되는 차량도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부 모델과 옵션에 따라 최대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를 통해 사치품 금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3년 추가 결의를 채택하면서 사치품 목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고가의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2013년 이후에 유입이 됐다면 사치품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탑승한 차량 역시 고가의 벤츠 차량입니다. 특히 이 차량은 이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의해 사치품으로 지적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5년에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두 대의 벤츠 리무진이 평양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포착됐다며 1718호에 대한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차량의 모양과 휠 등 세부 사항이 두 정상이 탑승한 차량과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오를 때에도 일본의 렉서스사의 SUV 차량이 포착됐는데 전체적인 외형이 최신 LX 모델과 같았습니다. 그 밖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포착된 대형 헤드폰과 차량에 설치된 20인치 크기의 미쉐린 타이어 등도 사치품 금수 위반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차량이 아닌 이들 물품들은 사치품인지 여부를 놓고 각국이 해석을 달리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유엔의 사치품 목록에는 고가의 차량과 제트스키, 스키 리프트 등 일부 품목만 포함된 상태입니다. 대신 유엔은 각 나라들이 사치품 목록을 만들어 금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각 나라마다 규정하고 있는 사치품 목록이 다른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안보 담당관은 사치품에 대한 규정과 해석이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 신문도 제재 전문가들을 인용해 사치품에 대한 서방국들과 중국의 해석 차이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사치품 유입의 핵심 통로로 알려진 중국도 극히 일부 품목만을 사치품 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급된 오토바이 역시 유엔 안보리는 물론 중국의 금수 품목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고가의 오토바이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정한 사치품 목록에 들어있어 북한으로 수출을 할 수 없지만 중국의 금수품 목록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도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는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To this day, China has not identified a list of luxury goods that should not be sold.
뉴콤 전 분석관은 중국의 유일한 사치품 목록은 결의 채택 당시 명시됐던 일부 품목에 대한 것이라며 안보리는 지난 2006년 해당 결의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들이 목록을 만들도록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사우디 언론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사우디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 300여 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잃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언론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카쇼기 씨는 반사우디 언론인으로 이달 초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돌연 실종됐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를 암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에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카쇼기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사우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 과정을 빗대면서 사우디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은 성급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관 지명자라면 캐버너 후보를 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캐버너 지명자가 그 인준 과정에서 과거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서 곤욕을 치렀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달 초에 연방 대법관으로 상원 인준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너 대법관이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유죄 취급을 받았다면서 말하면서 자신은 그런 접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는데요. CNN과 뉴욕타임스 또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은요.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날 미국의 보수 매체라고 하죠. 폭스뉴스와도 인터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카쇼기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네. 만일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뭐 그건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도 사우디 왕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디 사우디 국왕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살만 국왕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서 관련 의혹을 매우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 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급파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사우디 국왕도 만났고 왕세자도 만났다고 어제 시간 우리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폼페오 장관이 16일 오전에 사우디에 도착한 즉시 사우디 국왕과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모하마드 알사우드 빈살만 왕세자와 면담했는데요. 예. 폼페오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믿을 만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정부가 수사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폼페오 장관이 카쇼기 씨 사건 발생 현장인 터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회의 그 온도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 외무장관하고요. 유럽연합이 16일 성명을 냈는데요. 사우디 정부에 투명하고 철저한 신뢰 있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이 카쇼기 씨 실종 사건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우디에서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려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죠?
예, 오는 23일에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가 열리는데요. 예. 예,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주도하는 국제 행사인데요. 전 세계 경제계 유력 인사가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비롯해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이 이 카쇼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재무장관도 원래 여기 참석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에 조지아주를 방문한 중에 기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결정은 19일쯤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신중한 태도와 옹호성 발언과 관련해서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금전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의 개인적 금전적 이해관계인가요?
네. 예, 일례로 워싱턴포스트 기고가인 폴 월드먼 씨는요. 사우디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이 고가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등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트위터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네. 뭐 또 하나의 가짜 뉴스만 갖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예, 사우디는 뭐 중동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이고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데요. 예.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의 대이란 접근에 있어서 사우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 정부가 17일 이란 은행과 기업 22곳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수출을 봉쇄할 경우에도 네. 사우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유 수출에 있어서 사우디의 역할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최대 산유국이죠.
예.
네, 이 때문에 이란 원유 수출 봉쇄를 위협을 해도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려서 이란의 위협을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주요 매체들은 사우디가 카쇼기시 사건으로 미국의 압력을 받을 경우 원유와 미국 채권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2016년 기준 1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볼까요? 한국 정부가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의 체류를 대규모 허가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있네요.
네, 한국 제주도 당국이요. 17일 올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심사 결과 330여 명에 대해 인도적인 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서 제주도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 사람이 지금 총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난민이 아니고 인도적 체류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예.
제주 출입국청이 이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제주 당국은 그러나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과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난민법 2조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허가 기한이 1년이고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치까지도 해제됩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멘 상황이 앞으로 좀 좋아지거나 국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또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네. 당초 그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360여 명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적 목적 등의 이유로 신청을 했거나 범법 행위가 발견된 34명은 체류 허가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예.
이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체류가 허용되고요. 또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85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아직 결정이 좀 보류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즉각 인도적 체류와 출도 제한 해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AP통신하고 회견을 했는데 중간선거 관련해서 좀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잃더라도
네.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공화당 후보들을 돕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네.
이번 중간선거 판세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와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갑자기 본인 책임 소재를 거론한 듯한 그런 의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말 때문에 뭐 미리 선을 걷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중간선거에 지면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예, 이번 중간선거가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표심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서 중간선거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 뭐 크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지금 몇 석이 더 필요한 거죠?
예, 23석이 더 필요한데요. 반면에 연방 상원 같은 경우는 두 석을 더 가져와야 하는데요.
네.
공화당 측은 이번에 하원은 뺏겨도 상원 다수당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간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연방 하원 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이 모은 선거 기금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연방선거위원회 집계가 나왔는데요.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방 하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모은 기금이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아, 기존 기록은 2010년 선거 때 나왔는데요. 뭐 물가 그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한 10억 달러였습니다.
상원 쪽에 기록도 있겠네요.
예, 9억 5천만 달러가 모였는데요. 2010년에는 한 8억 4천만 달러였는데요. 또 각 당별로 보면은 상원 민주당이 적어도 5억 5천만 달러 모았고요. 네. 공화당은 적어도 3억 7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한편 하원 민주당은 6억 8천만 달러, 그리고 하원 공화당은 적어도 5억 4천만 달러 모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민주당 쪽 수치가 민주당 후보 경선, 그러니까 그 예비선거 프라머리에 나왔던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걸 고려하면은 두 당 차이가 실제로는 뭐 별로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선거 기금 모금에서 눈에 띄는 후보들이 있다는데 누군가요?
네, 연방 상원에서는 텍사스주에서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에게 도전한 민주당 베토 오라크 후보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한 6,300만 달러를 모았는데요. 예. 오라크 후보가 지난 3분기에만 무려 3,8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기존 기록은 지난 2006년에 당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세웠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좀 조정하면은 한 6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하원 쪽에도 눈에 띄는 후보가 있습니까?
기존 기록이 2008년 공화당 자레드 폴리스 의원이 모금한 800만 달러였는데요. 이번에 네 사람이 이 기록을 깼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 3명, 또 민주당 1명인데요. 이 가운데 1위는 하원 정보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한 1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양덕 지역만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 18도, 남포 아침에는 7도, 낮에 1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8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 15도, 강계 아침 영하 1도, 낮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점차 구름 옅어지겠고 개성에는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7도. 개성 아침에는 7도, 낮에 역시 1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낀 날씨고 함흥, 원산, 장전, 평강 지역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1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10도, 장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5도, 청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6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러시아 고위 인사가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고문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러 정상회담이 올해 일정에 잡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샤코프 고문은 다만 날짜와 장소 결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전날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북한 지도자는 방러 초청을 받은 상태라면서 일정과 장소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급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자체 조사가 일주일 안에 끝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는 접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 대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19일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과 기업들은 카쇼기 사건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연루 의혹이 확산되면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오늘 사건 발생 장소인 터키로 이동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으며 메블리트 차우쇼올루 외무장관과도 회동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터키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우디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는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제때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동부 항구 도시 케르치의 한 대학에서 오늘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와 대학 관계자들은 무장 괴한들이 교내 식당에 폭탄을 터뜨린 뒤 총격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괴한들이 학생들을 찾아 사살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조사 결과 철제 물질로 된 폭발물이 교내 식당에서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13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으며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추계 4대제 첫날에 맞춰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을 헌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에 직접 책임이 있는 2차 대전의 A급 전범을 봉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1년 이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군이 소년병을 모집해 시리아로 보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바시즈 민병대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 은행과 기업 등 20여 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연계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는 10대 초반 소년들을 모집해 이들을 훈련하고 세뇌 교육을 한 뒤 시리아로 파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년병들은 주로 이란 국적자나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현지 의원이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고위관리는 오늘 남부 헬만드에서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사무실 의자 아래 설치된 폭탄에 터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서 최근 두 달 동안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